1968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LA 앰베서더 호텔에 역사적인 총성이 울린 날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그리고 막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로버트 케네디 그분이 바로 그날 앰베서더 호텔에서 암살 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주방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 주방에서 일했던 여러 명의 종업원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던 순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손을 잡았던 그 젊은이 이름이 로메로라는 남미에서 올라오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은 가슴 아픈 일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내 때문에 이분이 죽었다라는 죄책감과 또 하나는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총탄이 몇 발이나 날아갔는데 나는 맞추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었던 이분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적어도 10년 동안이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로버트 케네디의 그 묘지 앞에 가서 참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기사를 스크랩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감사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않는 한 사람이지만은 진심으로 그 무덤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그런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살아있으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을 때마다 그 모든 피를 앞에 뿌리고 뒤에 뿌리고 나머지 그 피덩어리 모든 것들은 밑에다 흘러내버렸을 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죠. 내 대신 죽은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송아지까지 죽은 것을 보고 근데 나는 살아있습니다. 죄의 두려움 앞에,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에 떨지만은 동시에 대신 죽은 그 양이나 짐승 앞에 미안하죠. 근데 살아있는 자기 모습 앞에 감사하죠. 그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낯선 한 남자, 그것도 누구도 안 해도 되는 그 남자가 매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참배했었던 그 사람, 그런 마음. 죄송합니다. 내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인생은 소중한 것이라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감사하게 살으라고. 내 몫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증언했고 고백했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 그 예루살렘에게는 함정이, 죽음이 기다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아니, 못 가게 말렸습니다. 발까지 붙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할 일이 더 있다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내 목숨보다 나는 사명을 더 귀중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고. 한국에 나왔던 단어 중에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끌. 영혼을 끌어당겨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악착같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장만하는 것,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행에 가서 떼우고 여기 떼우고 여기 끌을 대서, 그래서 영끌을 가지고도 집을 못 산다고. 어려운 세상에 힘든 그런 세대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서 육체를 삽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서 순간을 삽니다. 찰나를 삽니다. 순간순간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찰나찰나를 보내기 위하여 눈 떴다가 감으면 그만인 인생 속에 살면서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고 팔아버린 사람들,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하여 육체 하나 편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순간보다는 육체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붙잡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증언이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13절부터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앞으로도 여전히 달려가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향방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기에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간다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진 것 탓하며 누구 탓하며 변명하면서 넘어진 대로 이제 난 더 이상 달려가기 싫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것 핑계 삼아서 할 만큼 했다라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빨리 달려오라고. 때로는 함께 달려가자고. 삼각경기, 이각경기처럼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에 잡힌 바 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종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끌려가면서 죽지 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지 않겠다라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의지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장사, 이런 사업, 이런 직장에 저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 이럴 사람인 줄 알아? 무시하지 마.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일 할 사람도 아니야.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야. 라고 변명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로 변명하고 미래의 이야기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내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만은 종처럼 살지 않겠다고, 억지로 살지 않겠다고,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인생 살지 않겠다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원자입니다. 이제는 억눌린 자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고. 긍정적이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겉옷을 달라 했으면 죽지 못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으로 한 발 앞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증언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험한 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영혼을 포기해서라도 순간 찰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쾌락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갈 길 다 걸어갈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내 앞에서 솟아난 샘물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천사 날 부르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찬송 부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하차하지 마시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꼬린 지점까지, 아니 천국문을 여는 그 자리, 그 안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 일생 어려웠던 일생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전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대단히 친근감을 느끼고 때로는 공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난 야곱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의 품성이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비유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는 이삭 같은 그런 품성의 사람은 나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야곱 같은 사람일다고. 야곱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고, 적어도 20년 가까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이나 살면서 눈칫밥도 먹었던, 할 수 없이 그렇게 기회만 엿보고 살았던,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질도 부유함도 사랑도 쟁취했고 자녀도 낳았지만은 그는 어느 순간 찾아온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눈앞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야곱 일생입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던 형제들,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주었던 요셉의 채색 옷에 묻어있는 그 피를 보고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꺼내기만 하고 지나가는 말 자격지심이 많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남들은 농담처럼 했던 말이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힐 때가 있죠. 내 때문에 내 아들까지 죽었다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내 자식이 내보다가 먼저 죽었을 때에 느꼈던 부모님의 그 감정, 감정이 아니라 혼이 떠나는 듯한 괴로움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몇백만 불씩 혹은 몇천만 불을 받습니다. 1년의 연봉을. 근데 그들이 투수가 던지는 공 10개 중에서 3개만 제대로 쳐도 위대한 선수입니다. 3할 때 굉장한 선수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7개는 못 쳤다는 이야기죠.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6개 실패하고 4개를 치면은 기적 같은 선수입니다. 실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농구 선수, 그 대단한 몇천만 불을 얻는 그 훌륭한 선수들, 10개 던지면은 5개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한 선수입니다. 나머지 반은 못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선수도 10개 던졌을 때 6개까지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한 선수입니다. 야투율 성공률이 60%만 되더라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성공보다는 누구나 실패가 많다는 거죠. 가슴 열어놓으면 썩어 문드러질 만한 아픔의 이야기들이, 가슴을 젖혀놓으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고통들이 다 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그래서 분노할 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 줄 아느냐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까지 있게 나를 무시하느냐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버텨나왔고 이겨나왔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을 다 겪어왔는데 너까지 있게 무슨 말을 내한테 하느냐고 라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 그렇게 살아온 불행을 가슴속에 안고 있는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린 라헬을 땅에 묻은 채, 그리고 죽었던 이 죽었다는 요셉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확인조차 못했지만은 요셉의 죽었던 이야기까지 듣고 가슴속에 묻고 있는 이 야곱,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음식을,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 엄청난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했지만은 마침내 두 번, 세 번째 그 요셉이 보냈던 마차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요셉이 초청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올라오시라고, 내려오시라고, 애굽 땅에서 같이 살자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엄청난 기쁨이고 감격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소식이었지만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떠나갈 수 있지?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 자기 할아버지의 무덤, 할머니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 그 할아버지가 중심지였던 헤브론 지역, 그리고 모리아산이 있는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약속한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이 즐겨 묵상했었고 아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었던 그 땅 부엘세바, 주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웠죠. 싸울 때마다 뺏겼죠. 패배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엄청난 기적 같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르호봇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비로소 하치하기 시작했었던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부엘세바, 가장 힘들 때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 외로웠을 때, 고통스러울 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베델. 잠시 잊었지만 다시 엘 베델로 올라와서 그 베델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하며 기도의 서약을 갚으며 살 거라고 맹세했던 그 베델, 이 베델을 떠나야만 합니다. 착잡합니다. 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끔씩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어디서 무덤을 만들지? 누가 찾아올지? 화장을 해야 되나? 관 속에 넣어야 되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묘지 그 사이에 작년에 떠나간 제 동생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동생의 그 화장 그 함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사이에 묻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가서 봤죠. 작년에 장례식에는 못 갔습니다. 암 때문에 6년을 버텼는데 그래도 직장생활 할 거 마지막 한 날까지 다 하면서 살았던 동생이지만은 그 사이에 묻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대. 그 사이에 묻어달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어디에 묻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까? 다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이겠지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머물렀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니, 아무리 내 아들이 출세하고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처음부터 명령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다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경계선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땅이 아버지 이삭이 즐겨 있었던, 묵상했었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자리, 그 지역의 사람들과는 이제는 친분이 있고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부엘세바에서 그는 멈추었습니다. 베델에서 내려오다가. 왜요? 여기 떠나면 이제 다시 못 오거든요. 언제 다시 돌아올는지 기약도 없거든요. 이제 출세한 아들이 살고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이지만은 어쩌면 총리의 아버지로 대우받고 대접받고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가슴은 허전합니다. 내 아버지의 무덤을 떠난다니, 내 할아버지의 묻혀있는 이 땅을 떠난다니. 우리 미국 올 때만 하더라도 저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섬겼던 교회에 교인들과 함께 봉고차 몇 개를 가지고 김포공항에 오셔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함께 해달라고, 해주라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죠. 부엘세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애굽으로 한 발 디디면은 경계선 마지막 보드라인입니다. 이쪽에는 마지막 언제 돌아올 수도 없는, 기약도 없는 이 가나안 땅.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이 땅에 이제는 떠나버리는 그 자리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멈추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잠시 중지하는 것을 때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간주할 때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멈춤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고, 아니 멈춤이란 내가 배터리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을 얻는 순간이 됩니다. 그랬죠. 멈춤이란 인생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라고, 인간의 찰나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맞닥뜨리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멈춤이란, 그리고 이 멈춤이란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의 주권을 양보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와 싸우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 그게 멈춤이라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 러셀의 이야기처럼 멈춤이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멈춤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일리지 쌓으려고 별별 뭐 크레딧카드 다 사용하고 포인트 적립하고,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거 뭐 확인하고 요청하고 전화해서 아니면 영수증 보내가지고 점수 쌓아가지고 나중에 공짜라도 커피 하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 티켓 하나 얻는 거 나쁜 거는 아니죠. 검소하죠. 전략하죠. 그런데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점수는 무너지고 맙니다. 말레이즈든지 포인트이든지, 그러나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 부엘세바에 엎드렸던 마지막 시간에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 번씩 반복하죠. 늘 다급했을 때, 두 번씩 반복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못 들을까봐 한 번 더 반복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지금 야곱아, 야곱아, 마지막 경계지역에서 그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멈추어 있는 가든 마차길을 멈춘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룰 것이며,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갖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불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두렵죠. 언젠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면 늘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언제 또 보냐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진짜죠. 그러면서 몇 번 더 보고 또 보고 한 적이 있지만은 그 마음이죠. 이제 떠나가면 못 보죠. 미국 가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래서 평생 90년, 96년을 사셨지만은 두 살 때부터 나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따라다녔겠죠.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놈의 아들 목사 하나 됐다는데 그 놈, 그 목사 성격도 잘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평생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뻔히 알고 계셨던 우리 어머니는 매년 주부 한 장을 성경책에 넣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직접 가겠다고, 가서 다시 오겠다고. 신앙이란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했던 그 두려움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신앙 세계 아닙니까? 내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넘겨가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게 맡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신앙의 힘이란 내 가진 것이 힘이 아니라, 내 재주 따위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가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래서 그 멈춤은 그냥 멈춤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막간이 아니라 인생의 절정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착잡한 심정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야곱,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도 그날 밤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는 오늘 성금요일 편역을 지켜야 되는 이 시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길 걸어가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시신이 묻혀지기를 원하십니까? 헤브론, 베델, 부엘세바, 세겜, 수콧, 아니면 애굽 땅입니까?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영혼이. 문제는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느냐. 이미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천성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 승리,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기도의 제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천성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수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고 알아서도 할 필요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고, 너의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으로 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고 순례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